세상살이 맑을살이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살이 맑을살이 5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맞아 한국국립국어원이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에 노동자는 근로자로 다듬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글을 올려서 잠시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과거 독재 정권이 통치하던 시기에 한국 정부는 노동이라는 말에 부정적인 어감이 있다고 해서 노동자 대신 근로자를 쓰라고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보고 일부 네티즌과 노동단체들이 반발하자 국립국어원은 해당 내용을 정정해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사는 청취자들은 근로자라는 말보다는 아무래도 노동자라는 용어가 익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할 때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부딪히는 모습이 눈길을 끄는군요. 자, 세상살이 맑을살이는 언제나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꾸며지는데요. 먼저 새로 등장했거나 화제가 된 낱말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한국말은 진화한다로 시작합니다.
한국말은 진화한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가 내세우는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곳에서나 이런 원칙이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 알아볼 화제어는 이런 실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황제 노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5억 원짜리 황제 노역이 이렇게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최근 남한에서 화제가 됐던 황제 노역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세상살이 맑을살이지기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김정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황제 노역이라면 황제가 일한다는 뜻일까요?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되는데요. 한국 대주그룹의 허모 회장이란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심의한 재판부가 벌금 25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허 회장이 벌금 낼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 문제가 시작됐는데요. 왜냐하면 법원이 허 회장에게 49일 동안 교도소에서 노역하면 벌금을 탕감해 주도록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9일만 일하면 벌금 254억 원을 전부 탕감해 준다는 말이죠?
네, 일당으로 치면 허 회장이 매일 무려 5억 원을 받고 일하는 셈인데요. 그래서 황제 노역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의 근거에서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행 남한 법에 벌금을 갚지 못하면 노역으로 때울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법은 최소한 하루 이상 그리고 최대 3년까지 노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요. 그런데 노역 기간은 판사가 알아서 정합니다.
이 황제 노역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국민 감정이 나빠졌는데 그러자 한국 국회가 부랴부랴 황제 노역을 막을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죠?
네, 일단 1일 최대 탕감액을 벌금의 1000분의 1로 제한하는 안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재밌는 점이 이런 개정안을 적용해도 허 회장의 하루 일당이 2,540만 원이나 돼서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 황제 노역과 관련해서 또 향판 제도란 것도 논란이 됐는데 이 향판 제도라는 건 또 뭔가요?
네,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판사가 해당 지역에 오래 근무할 수 있게 한 제도가 바로 향판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황제 노역 사례에서 이 향판 제도가 문제가 됐던 건 허 회장의 벌금을 일당 5억짜리 노역으로 탕감해 준 사람이 바로 허 회장과 친분이 있는 향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생활 속 낱말 탐험.
어휴, 오전인데도 사람이 많네요. 그러네. 오늘 말일이라 공과금 내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가 보다.
공과금이요? 그럼 은행에서 공과금도 받아요?
물론이지. 은행은 저축만 하는 곳이 아니야. 은행은 세금이나 공과금을 받는 수납도 하고 대출도 해주고 그리고 보자 또 뭐가 있더라?
아, 전에 보니까 남한 돈을 미국 돈으로 바꿔주던데요?
그렇지, 바로 환전 업무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주는 송금 업무도 해준단다.
그렇구나. 그럼 오늘 나는 은행에 저축하러 온 셈이네요.
그래, 참, 오늘 무슨 통장을 만들지 생각해봤어?
아니요. 인터넷에서 대충 봤는데 뭘 만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그럼 아직 우리를 부르려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 저축상품 소개해놓은 설명서나 좀 읽어보자.
남한에서 살면서 접하는 용어를 익혀보는 생활 속 낱말 담음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금융과 관련된 말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은행 업무와 관련이 있는 용어를 익혀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 먼저 상황극에서 공과금이란 단어가 나왔죠?
네, 공과금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부과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나 전기료, 수도료,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등이 공과금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런 공과금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를 바로 수납이라고 하는데요. 은행은 세금이나 공과금, 그리고 등록금 같은 돈을 해당 기관 대신 받아줍니다.
그런데 은행 하면 역시 저축 업무를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상황극에서도 두 주인공이 은행에 저축 통장을 만들러 가죠. 저축이나 저금이라고 하면 돈을 모으는 것 또는 그런 돈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이 저축입니다.
또 대출도 은행이 주력으로 삼는 업무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대출이라면 돈을 빌려주는 것을 뜻하죠. 원래 은행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축한 돈을 돈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습니다.
또 환전도 은행에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서로 다른 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바꿔주는 업무가 환전 업무인데요. 예를 들면 남한 돈을 미국 돈으로 바꿔주거나 반대로 미국 돈을 남한 돈으로 바꿔주는 업무가 바로 환전입니다. 물론 은행은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수입을 챙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는 송금도 해주죠?
네, 다른 사람의 계좌나 해외 등으로 돈을 보내는 행위를 바로 송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예금, 정기 예금, 정기 적금, 그리고 펀드가 있네. 이게 다 뭔가요?
아, 잘 들어봐. 설명해 줄 테니까. 보통 예금은 아무 때나 넣고 뺄 수 있는 예금이야. 그래서 이자가 거의 없고, 다음 정기 예금은 목돈을 비교적 오래 은행에 맡겨놓는 상품이야. 그럼 아무래도 보통 예금보다 이자가 많겠지?
그럼 정기적금은요?
정기적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정해진 동안 은행에 넣는 거야. 이것도 이자가 좀 많겠지? 그리고 펀드는 맡겨놓은 돈을 가지고 은행이 대신 투자해주는 상품이야. 이건 예금이나 적금과는 달리 투자 실적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단다.
여기엔 또 내는 세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이 있네요.
그래, 금융상품 고를 땐 세금도 중요한데 어디 보자, 일반과세, 비과세, 세금우대 종합저축이 있구나. 일반과세야 보통 세금을 낼 테고 비과세는 아예 세금을 안 내는 상품일 거고 그리고 세금우대는 세금을 비교적 덜 내는 상품이지.
199번 고객님.
자, 우리 차례다. 서혜나, 어서 가보자.
네, 생활성 낱말 탐험. 오늘은 은행 업무와 관련 있는 용어들을 익혀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행에서 실제로 통장을 만들 때 나오는 말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바른 말, 고운 말.
표준어에 대한 궁금증부터 순화어에 이르기까지 남한 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인 바른말 고운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북한 이탈주민 리승구 씨의 사연입니다.
요즘 진도 앞바다에서 가라앉은 세월호 관련 기사를 자주 접하는데요. 그중에서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남한 정부가 갑자기 부처별로 안전점검을 지시해서 공무원들이 이를 이행하느라 초죽음 상태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사에서 나온 초죽음이라는 말이 맞는 표현인가요? 다른 기사에서는 초죽음이란 표현도 쓰던데 어떤 표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초죽음과 초죽음 둘 다 같은 뜻이 아니었던가요?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유니스 김 선생님에게서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리승구 씨. 두들겨 맞거나 병이 깊어서 거의 다 죽게 된 상태 또는 피곤함에 지쳐서 꼼짝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됐을 때 흔히 하는 말이 초죽음인데요. 초죽음으로 써야 맞습니다. 초죽음은 처음 또는 초기의 뜻을 가진 접두사 초와 죽은 사람의 몸을 말하는 죽음이 결합한 단어인데요. 그런데 거의 죽게 된 상태를 뜻하는 말로 초죽음 말고 반죽음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일 선거운동하느라 초죽음이 됐다. 밤새 술을 마셨더니 오늘은 초죽음 상태로 온종일 누워있었다 등으로 쓰면 될 것 같군요. 네, 지금까지 세상살이 말글살이었습니다.